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3장. 여러분은 기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것들, 곧 성적인 부도덕과 순결하지 못한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모두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 곧 성냄과 분노와 악한 마음과 남을 헐뜯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행실과 더불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삶에서는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도 할례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답게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관대함과 인내를 옷입듯 입으십시오.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고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말씀에서 온갖 지혜를 배워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을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자극하여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기가 꺾입니다.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이여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땅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인이 보고 있거나 주인의 눈에 들려고 할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that bought my liberty. I do not know just why he came to love me so.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I shall forever lift mine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me. How marvelous the grace that caught my falling soul.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를 속했네.
에스라기 제5장.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단느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단느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에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역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뢰옵기 항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 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부연하면 다메섹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정표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 예수도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자 성령의 일깨우심을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자신이 증거해야 할 복음과 역할을 주님과 신령한 교제로 명령받는 또 다른 전환의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해하던 그 교회를, 즉 귀도를 전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은 과거의 모든 그릇된 배움이나 생각을 쏟아버리고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되짚어보는 복음의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는 열정과 사명을 의식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부족했던 것들을 해결받는 그런 기도와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전혀 다른 복음의 발생지이자 예수도를 따르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수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기록이 없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끝내고 다메섹에 돌아온 바울은 상당 기간을 사역한 것으로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방문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고작 보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해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울 만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 흘림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으로 봐서 피, 즉 생명의 헌신이 어쩔 수 없음도 보게 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8절 상반절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발은 물론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고 약속대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유대인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선택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도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느 종에게나 다르지 않아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있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예수도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도의 희생의 기념을 이방인들의 교회에 그대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8절 하반절인데 아무리 베드로의 가르침이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적인 소양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15일 동안에 복음의 전부를 다 가르치지는 못할 것이므로 보름 동안 베드로와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도들로부터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19절인데 이어지는 내용 역시 베드로 외의 다른 사도들은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야고보만을 만날 수 있었다는 나름의 고백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0절인데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이나 4장 2절 같은 경우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사도권이 선배 사도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진실이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역시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상대의 이런 표현에 신뢰를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로새서 3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역시 진실됨으로 대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이 중요함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바울처럼 진실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신앙의 풍토를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박해자의 변화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 뒷부분의 내용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아라비아에서 예수도의 메시아심을 계시로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였다면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깊이 있는 구약 성경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받은 계시에 성경적 논리를 더하여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전도자로 사도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익숙한 바울이었습니다. 과거 사울로 있을 때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성경이 과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와 어떤 조화를 갖는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기회에 다듬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다메섹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 그의 고향으로 보내지는데 이것은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사실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6절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쉽지 않았던 것은 귀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2절에 한 것처럼 주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역할을 했던 바울의 얼굴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쪽 지역을 말하는 유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제거하려 한다는 안타까움으로 예루살렘 밖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들 역시 바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을 꺼렸던 이유 때문에도 가이사랴를 거쳐서 길리기아로 보내졌던 것 같고 이 역시 바울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만약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신앙적 성숙을 갖기 전에 선교에 나섰다면 바울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자신의 복음을 위한 열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이 최종적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섭리였음을 바울 자신조차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유명한 선언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데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3절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의 귀도를 만나 변한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귀도인 된 사실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은 교회나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것은 복음에 우호적인 사람에게만 귀도를 소개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24절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귀도를 영접하고 전하는 반전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든 귀도인에게 이런 고백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은혜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귀도교의 교회이고 귀도인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